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휘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과하여 은혜 보좌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말씀에 빛을 비춰주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움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여정을 진행하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이 구름이 거치는 날까지 이동하지 않더라.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어 그들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 집 앞에 있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세상의 마귀의 종들이 구원받아서 마지막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40장 34절로 38절까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꽤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 그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결국 가장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시험에 들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막막한 일도 없고 환한 것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몸이 약하냐 건강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러한 동일한 곳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는 요한계시록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교해 볼 때 창세기는 인간의 죄 때문에 마지막이 요셉의 죽으니 그를 관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을 그의 관에 넣었다. 죄값으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구원으로 시작해서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이스라엘의 온 집 앞에 있더라.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충만을 받으려고 막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성령 충만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너희 미워하라, 하나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이웃을 죽도록 미워하라 그랬으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미워하는 게 더 쉬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가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도 막연히 믿으면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정말 마음만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큰 영광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구름이 임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른 말씀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끼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웁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배운 거죠. 머리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마포를 해요, 세마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법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개차반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그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자선을 베푼다 해서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선을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야 되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자선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 몸을 불태워줘도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출애굽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까지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완전히 내주하시는 성령과 구별되어야 된다. 떨어져 내버려야 된다. 내버려야 된다, 육신을. 어? 육신을 내던져야 된다. 어? 육신을 내던지면요, 억울할 것도 없고, 어? 따질 것도 없고, 육신을 내던지니까 주님과 함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마음의 생각도 못 한다. 결국 육신적인 게 아니다. 어? 이거는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 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세상에 있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온 지 20년이 이제 됐는데 그동안에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한 이틀처럼 지난 것 같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 힘이 아니에요. 절대 제 힘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는 죄의 몸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할례는 어린 양이 정말 이 땅의 제단에서 갈보리에서 그 몸을 드리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몇 달을 걸쳐서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은 첫째로 출애굽기는 죄인이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의 삶이 그랬죠. 1장 2장에 나오죠. 또 두 번째로 1장 2절 가운데, 1장과 2장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 죄인들은 사망에 처하게 되고 마귀에게 박해를 받게 되죠. 그죠? 죽지 못해 살고 먹기 위해 살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 사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삶은 다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또 끌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3장과 5장 사이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택한 구원자가 없이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 빠져나올 수 없죠. 거기 익숙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끄집어내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죠. 네 번째로 이 구원자는 이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단식을 세 번 했죠. 그럴 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모세가 율법을 봤는데 안에서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죠. 미국 사람들만이.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향락을 더 기뻐하죠.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지 모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꿀성보다도 달다고 그랬습니다. 꿀성보다도 달면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죠. 제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어디라도 찾아갔어요. 운전을 2시간 해서 찾아갔어요. 어떨 땐 졸다가 죽을 뻔도 몇 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구해줬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5장으로부터 11장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종살이 하는 죄인은 마귀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compromise, 타협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적당히 살아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래.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 비자는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compromise, 구실을 제공하죠. 여섯 번째로 12장에 넘어가서 마지막 구원은 보혈에 의한 것이다. 결국 어린 양의 피에만 됐다. 어린 양의 피로만 됐다. 일곱 번째로 구원받은 죄인은 밤중에 그저 강권적으로 할 수 없이 떠밀어내듯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갔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자원에서 나왔습니까? 떠밀리듯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여기서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장자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말이지 역사가 나고 막 그냥 뭐 거기 있단 다 맞아 죽겠는데 그래서 빠져나왔고 그들은 신발도 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야 되는데 신발이 한 신발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거기 양화점이 있습니까? 신발이 닳지 않았고 양말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죠. 여덟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의 이적이 없었다면은 다시 파라오는 그들을 잡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끌려갈 만하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홉 번째로 17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도 혼탁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온 다음에도 역시 계속적으로 우리 육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고 그저 어쩌든지 좀 내가 좀 뭔가 좀 하나님께 구실을 찾고 하나님이 뭘 주셔도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가 육신을 공격하는 방법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죠. 열 번째로 16장부터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광야 생활인데 절대로 편한 삶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국 낭패를 본다. 또 11번째로 19장으로부터 31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무엇이 경건인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시나산에 왔을 때 그것을 깨달았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죠. 열두 번째로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살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죠. 모세밖에는 교제가 없었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을 때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안 오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하나님의 매가 오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열세 번째로 광야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지킬 말씀을 지시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일깨워주셨고 가나안 땅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도 기억나게 하셨죠.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서 우리의 은혜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14번째로 우리 40장에 들어와서 그 광야 생활은 환할 때나 어두울 때나 똑같이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불로 인도하셨다, 바로 성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어떤 사람의 말도 따르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그분이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그러한 말씀으로만 인도하십니다. 뭐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가슴이 뜨끈뜨끈하면서 너 이렇게 하라, 아 성령이 인도하신,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느낌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직감이라든가 느낌이나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라든가 이상한 환상과 계시 같은 거 방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보면 내가 행한 일이 다 들어있죠. 이 안에. 이거는 내가 덮어두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다 마귀의 밥이 되고 또 이상한 종교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 16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확실한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온 집에,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집 앞에 있더라.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광야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항상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운 것처럼 이 아말렉은 바로 육신을 얘기합니다. 육신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육신과 싸워야 돼요. 가장 큰 원수는 마귀가 아니에요. 가장 큰 원수는 내 살덩어리입니다. 내 부패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원수예요. 내 육신에 지는 사람은 사탄이는 가만둡니다. 왜? 육신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을 사탄이가 또 유혹을 하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선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에 푹 파묻혀서 살던 그러한 것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불같이 지옥불 같은 그러한 고통을 잊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계시를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 비록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를 줬습니다. 나침판도 없지만 지도를 줬는데 이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는 광야를 창조하신 분이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도는 정확한 거예요. 이 지도를 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헤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했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는가 하면 빌립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냐고 해. 요즘도 사람 어디로 가냐? 내가 길이다. 말씀의 길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틀려도 상관이 없죠. 말씀이 빠져도 상관이 없죠. 이상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막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이상이 나오니까 통변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번역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이 길이에요. 길. 이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지도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건물이 있고 뭐 여기 우체국 있고 여기 세탁소가 있어야만 아 이게 동쪽에 남쪽에다 할 텐데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텐 웨스트인지 이스트인지 그런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 곳에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광야에 삽니다. 지금.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이르는 이 귀한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아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도받아 항상 소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는 나오는데 홀로 떨어져 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 물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서 주님 만날 때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옛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후손으로 나타날 것을 아시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인도받지 못한다면 이곳이야말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하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 가운데 다 엎드러지며 감사하며 능력으로 충만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